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요. 세웠다기보다는 이제 도망 다니면서 잠깐 거기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잠깐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좋겠어요. 뭐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 한번 우리 잠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 17장은 그 16장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오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게 되죠. 그 첫 번째 갔던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었고 유럽의 관문이었죠. 빌립보에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할 때를 찾고 있는 가운데 기도 장소를 찾다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를 시발점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 점쟁이 여자를 고쳐주어서 귀신이 나가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이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을 이제 모함해서 쫓아내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안디옥에서부터 또 예루살렘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파였던 예수를 핍박했던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변하여서 이제는 기독교의 사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핵심 멤버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사실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자기들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 나온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공동, 자기들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 이단 교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사실 막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지 못하고 이제 가까운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 마게도냐 곧 그 당시 그 지역은 엄청난 우상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그냥 강론했다. 그런데 그 성경 강론의 핵심은 뭐냐면 17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쭉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그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2절을 말하는데 이 자기의 관례는 무엇이냐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너희가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그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야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하듯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모함을 받고 여기 이 그 사절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은 믿기도 했지만 그러나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소동해서 이 바울을 또 찾아 핍박하고 협박하려고 찾아가고 있는 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0절에 17장 10절에 오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여기서도 안 되겠다. 너희가 빨리 베레아로 도망가라. 근데 베레아에서도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함께 있었던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실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빌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 옥문이 열리는 그 실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자기의 제자로 아들같이 삼았던 제자 디모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딱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뭐 다녀서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깐 그냥 한 주, 세 주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었을 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에 교회가 됐다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거기 마게도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 그 지금 현재로 말하면 그리스와 고린도 지역을 말할 때 거기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1장 1절에 바울이 그런 인사를 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마다 나타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냥 평안하고 아무리 살기 좋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도요, 정말 평안함 없이 두렵고 가위 눌리고 막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구약의 다윗도 늘 쫓기는 삶이었는데 그는 그 쫓기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던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사도행전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편에서 그냥 환영받으며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을 뻔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태장에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이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그냥 위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나 차라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울의 삶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울이 아무 문제 없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늘 그와 같이 때로는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위협을 받고 때로는 목숨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16절에서 18절 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바울의 그냥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제도 보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대사님과 성도들이 기억나고, 기도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대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이와 같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는 초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윗도 그랬지만 바울은 이와 같이 도망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대사령교 성도들은 딱 3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참 놀랍게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 이 믿음의 사역이 다른 지역에서 본이 될 정도로, 이야 저 사람들 믿음 대단하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예,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바울이 늘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역사로 나타냈고 수고로 나타냈고 또한 인내 가운데, 소망의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인내 가운데 이 소망하며 지금 나타나는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 나타냄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사역,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 거. 과연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보여진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소문나기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믿는 무리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거기에 열매들이 사역, 역사, 그리고 사랑의 그 섬김, 수고, 그리고 인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일이 그 이제 5절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많은 신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여서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막 축복의 말씀만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을 그들은 엄청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십자가 지신 그것까지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복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까지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바로 바울, 그런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그 바울을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본이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 교회들의 또 본이 되었다.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성도들을 본받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교회들이 본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본받는 교회, 세대 통합 3대 동일 신앙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정말 다른 교회가 본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소문이 8절에 그렇게 퍼졌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이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이 우상 많은 지역에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1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지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바로 핵심은 10절 끝에 보니까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신다.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어떻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었지만 그 안에 바로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잠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뭐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니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뭐 엄청난 거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교회가 바로 이 지역과 멀리 있는 그 교회의 그 성도들까지 이 본이 되는, 세계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1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꿈을 꾸면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